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은 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입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거의 준비됐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하면서 성패를 거듭해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핵탄두를 운반할 능력을 갖추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국이 막지 못하고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적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정부군의 휴전 위반을 주장하며 이달 말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평화회담 참가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온건파 반군단체 연합인 자유시리아군은 어제 성명에서 시리아 전역에 발효된 휴전을 존중하지만 시리아 정권과 그 동맹들이 자주 중대한 휴전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들은 또 시리아군의 모든 진격은 휴전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휴전 무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휴전은 지난 주말부터 발효됐지만 반군들은 시리아 전투기들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동맹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반군 장악지역을 재탈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이라크에서 지난해 테러와 각종 폭력 행위 등으로 민간인 6,800여 명이 숨지고 12,3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이라크 지원단은 그러나 최근 몇 개월간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가 집계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실제 사상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얀 쿠비스 유엔 이라크 특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모술에서 손실을 입게 되자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언론들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이스탄불 나이트클럽에 테러 공격을 가한 용의자들 중 한 명이라며 한 남성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된 이 영상에는 이스탄불 탁심 광장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앞서 터키 당국도 보안 카메라 영상이 찍힌 용의자의 흐릿한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터키 부총리는 어제 당국이 테러 용의자의 지문과 신상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번 테러와 관련해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테러는 무장괴한이 레이나 나이트클럽 외곽에서 경찰관 한 명과 민간인 한 명을 총격 살해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총격범은 이어 600여 명이 모여있던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39명을 살해하고 70여 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자국 항공모함이 지난주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벌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관리들은 이번 훈련이 타이완 남부 166km 해상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군함들을 대동한 채 타이완 동부 해상 주변을 항해했다며 이는 평범한 훈련이었고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랴오닝호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들이 다양한 해상 조건에서 훈련을 실시했으며 불특정 지역에서 헬리콥터 훈련도 벌였습니다. 러시아 해군 함정 두 척이 필리핀 해군과의 교류를 위해 오늘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두 나라 해군은 나흘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러시아 함정의 친선 방문 기간 중 테러와 해적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필리핀에 군사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사령관은 또 필리핀 해군과 공동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기본 생활비를 지급한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찬반 논쟁을 일으켰던 정책입니다.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이 나태해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생산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최근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월 580달러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고 합니다. 실제 복지 천국으로 불렸던 핀란드는 최근 실업률이 8.1%까지 치솟으면서 기본소득 보장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에 나선 것인데요. 당국자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가 큰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생계가 보장되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개개인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 자아실현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계와 일자리 경쟁을 하게 될 인간의 미래, 핀란드의 기본소득 지급 실험이 인간의 품위 있는 삶의 해법이 될지 아니면 실패한 실험에 그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6도 기록하고 있고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월 4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에서 영상 8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끝으로 청진은 0도에서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노래입니다.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내가 이 밤을 지새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Take the ribbon from your hair, shake it loose and let it fall, laying soft upon my skin, like the shadows on the wall. Come and lay down by my side till the early morning light. All I'm taking is your tim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I don't care who's right or wrong. I don't try to understand. Let the devil take tomorrow. Lord, tonight I need a friend. Yesterday is dead and gone, and tomorrow's out of sight, and it's sad to be alon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Lord, it's sad to
to be alon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새해 첫날부터 남중국해에서 훈련했는데요. 타이완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공미사일 지휘부를 통합 개편하고 대항모 미사일을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에 타이완이 미사일로 대응하는 양안 간의 전력 강화 경쟁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의 공공기관 공격이 잦았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에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대테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당국이 위구르 독립세력을 테러분자로 규정하고 근절하겠다고 한 터라서 강경책이 예상돼 왔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중무장한 경찰병력과 장비가 총동원됐습니다. 이어서 최근 유대인 정착 촌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이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투입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네.
타이완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기존 국방부 직할부대였던 방공미사일 지휘부를 확대 개편해서 공군 사령부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대항공모함 미사일을 양산하기로 하는 방공작전체제 개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령부면 제일 큰 규모의 부대인데요. 이 타이완 주변에 대한 미사일 방어에 주력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의 일환이라고 현지 유력지 연합보는 설명했습니다. 이 타이완 당국은 최근 커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오는 3월부터 이런 계획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예. 자, 최근 커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최근 활발하게 기동하고 있는 게 제일 큽니다. 이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3척 그리고 미사일 호위함 2척으로 구성된 중국군 항모전단은 지난달 한반도 인근 서해로 진출했을 때 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시위성 기동으로 지역 안보 전문가들은 해석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 랴오닝함 전단은 이후 동중국 해로 나갔다가 서태평양을 거쳐서 지난 1일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랴오닝함이 움직이고 있는 항로가 모두 이 타이완 인근에 걸쳐 있어서 사실상 타이완 주위를 일주한 셈이기 때문에 이 타이완 당국은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이 펑스콴 타이완 국방부장은 지난주 적의 위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전투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 대응 태세를 한 단계 올릴 것을 이 전군에 지시했습니다.
예. 그 랴오닝함이 움직인 경로를 쫓아서 외신에 공개한 것, 이 타이완 당국이 했다고요?
네. 타이완 국방부는 지난달 중국의 랴오닝함이 이끄는 이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서해로 나갔다가 동중국해에 진입했을 때부터 이 F-16 전투기로 경계를 하는 동시에 RF-16 정찰기로 이 항로를 촬영해서 정밀 분석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랴오닝함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외신에 알려지게 된 건데요. 중국은 랴오닝함 전단의 첫 서태평양 진출과 인근 해역 항행이 파장을 일으키자 연도 계획에 따른 평범한 훈련 일정이었다고 설명하다가 지난 1일 관영 CCTV를 통해서 이 남중국해에서 젠15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진행한 모습을 최초로 공개하기에 이른 겁니다.
네. 타이완군이 확대 편성하는 공군 방공미사일 사령부 어떤 조직인지 좀 살펴볼까요?
예, 현재 텐궁 2호, 텐궁 3호 그리고 패트리엇 팩3을 비롯한 방어용 지대공 미사일과 슝펑 2, 2호 순항미사일 등을 운영하는 부대가 타이완군의 3개 군단 산하에 분산돼 있는데요. 이들의 지휘부를 하나로 묶어서 오는 3월에 공군 방공미사일 사령부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미사일 작전을 지휘하는 조직을 일원화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항공모함을 잡는 미사일도 만든다는 소식이네요.
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최근 함대함 미사일 슝펑 3호의 개량형 60기를 만드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거리 300km인 슝펑 3호는 중국의 첫 항공모함을 취역을 앞둔 시점부터 이 타이완 당국이 미국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개발한 미사일인데요. 현재 이 개량형의 완성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조만간 양산이 가능한 상태라고 타이완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예. 자, 이뿐만 아니라 타이완이 최근 미사일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이 타이완 정부 산하 방위산업연구기관인 중산과학연구원은 얼마 전 이 텐궁 3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 텐궁 3호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배에 싣고 다니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텐궁 3호를 통해서 중국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이 조만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젠20 스텔스 전투기까지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군 항공모함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미 국방부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평하지는 않았는데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군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태평양 인근에 머물던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제1항모전단을 통해서 며칠 안에 남중국해 일대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한 미 육군은 남중국해 일대에 자주포나 곡사포 배치를 검토하는 한편 300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체계를 개량해서 남중국해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에서 대규모 대테러 결의 대회를 열었다고요?
네, 중국 당국이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31일 카스와 우르무치 그리고 바인궈럭몽구 자치주를 비롯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일대에서 대규모 대테러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고 오늘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가장 큰 행사가 개최됐던 우르무치에서는 이 중국 공안 특공대원 1,000명과 전투공안 2,000명이 실탄으로 무장한 채 이 중대형 폭발물 방어 차량과 장갑차를 비롯한 대형 군사 장비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예. 자, 중무장관 공안 병력 또 장비들 대회에서 뭘 한 겁니까?
예,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테러 대응 훈련과 인질 구출 모의 시범을 진행했고요. 또 얼마 전 신장 자치구 일대에 일제히 설치된 24시간 공안 초소를 방어하는 작전을 시연했습니다. 대회 직후에 이들 무장 병력과 장비들은 신장 자치구 일대 도심 지역을 행진해서 주민들의 눈길을 끌어모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설명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대회를 보면 이 성격과 어떤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중국 당국이 이렇게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대테러 대회를 개최한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지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원하는 세력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중국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당국은 지난 10월 이 왕이 외교부장이 위구르 독립 세력을 테러 분자로 규정해서 이들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관련 충돌에 강경 대응을 예고해 왔는데요. 이 왕 부장이 말했던 테러란 최근 위구르 독립운동단체의 자폭 공격으로 이 중국 공안과 외교 관리들이 잇따라 숨지거나 다쳤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네. 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달 28일 신장 자치구 남서부의 모위현에서 이 중국 공산당 위원회 청사를 노린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5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신장 자치구에 있는 무허가 무기 공장을 기습 단속하던 공안이 자살 폭탄 공격을 받아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등장했었는데요. 이 중에는 예청현의 공안국장도 있었습니다. 앞선 8월 말에는 이웃나라 키르기스스탄의 중국 대사관에 위구르 독립주의 무장조직원이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서 대사관 시설 일부가 파괴되고 직원 4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 사건을 직접 감행하거나 배후 조종한 혐의로 위구르 독립운동 세력을 상당수 체포하고 이 사건 발생 지역 일대 통행을 전면 차단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나섰습니다.
예, 자 중국이 이렇게 소수 민족 독립 세력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기 이전부터 사실 독립 주장을 억눌러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 독립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등 관련 활동을 억압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일함 토티 베이징 중앙민족대 교수 사건인데요. 이 신장 위구르 지역 출신인 토티 교수는 소수 민족들을 차별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끝에 지난 2014년 국가 분열죄를 받아서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 토티 교수는 중국 내 소수 민족 권리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인권 분야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마틴 애널스상의 수상자로 결정돼서 옥중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총리가 수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팔레스타인 지역 내 이스라엘 정착촌 반대 결의안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관저에서 경찰 반부패 당국 수사관들의 조사를 받았다고 오늘 현지 일간 하레츠 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수사진은 총리가 부적절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놓고 심문했다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국민과 외국인 사업가들로부터 값비싼 선물들을 상당수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총리의 사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과 외신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총리 본인이 수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가 부패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의회 격인 크네세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기소되는 시점에서는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이스라엘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잇따라 부패에 연루되고 있는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지난 2006년 취임했던 올메르트 전 총리는 미국의 중재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이 강경파인 네타냐후 현 총리와는 정치적인 입장은 달랐는데요. 지난해 2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9개월형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대 총리 가운데 최초로 수감돼서 현재 1년 복역 중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미국의 115대 의회가 개원합니다. 연방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부 정책들이 폐기될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요. 자, 이번 회기 주요 안건들과 의원 구성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이어서 어젯밤 미국의 세관 국경보호국의 컴퓨터가 일시 중단돼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많은 여행객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소식,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이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고별 열사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회가 오늘 개원한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제115대 의회가 오늘 정오에 의원 선서를 하고 회기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선전하면서 의회에서 이 다수당의 자리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또 오는 20일에는 공화당 소속인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네. 자, 공화당이 이렇게 행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장악하면서 민주당 출신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시행했던 여러 정책들 폐기될 위험에 놓였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폐기 논의가 시작될 사안으로 꼽히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제도 일명 오바마 케어입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에 이 당선되면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이 공화당 의원들 역시 오바마 케어 시행을 규정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오바마 케어 예산 배정을 중단함으로써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 관련 정책에도 불만을 나타내 왔었죠.
예,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에너지 산업을 규제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에너지 정책 폐지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2008년 미국의 경제 침체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이 강력한 경제 규제 역시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규제가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화당의 이런 폐기 노력이 마음대로만 될 수 없는 것이 이 미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장치가 있지 않아요?
네,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원들의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데요. 이 절차 투표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 상원 의원이 60명이 못 미치는 52명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폐지 노력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115대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연방 상원은 말씀드렸듯이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석 모자라는 48석입니다. 이 100명으로 구성되는 상원 의원 중에 여성은 21명인데요. 자, 이번에 처음으로 연방 상원 의원이 된 7명의 의원 중 여성이 4명으로 이 초선 상원 의원 중 여성이 더 많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여성 의원 중에 16명은 민주당, 5명은 공화당이고요. 흑인 여성 의원이 3명, 중남미계 여성 의원은 4명이나 됩니다. 이 연방 하원의 경우는 공화당이 241석을 차지했고 민주당이 194석을 차지했는데요. 52명의 새내기 의원 중에서 공화당이 27명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 회기가 시작되면 의원들이 안건을 다루기도 합니다만 이 상원의 경우에는 강력급 인사에 대한 인준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원은 15명의 정부 부서 장관과 강력급에 해당하는 6명의 인사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인준 절차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 의원 두세 명만 민주당 측 의원 측에 가담하면 이 장관 인준안이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의 경우 석유기업 엑소모빌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혀 없고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관리대국과 가깝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 지명자는 월스트리트 월가 출신으로 이 파산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업들의 파산을 통해 불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경우 의회에서 인기가 높지만 이 군 출신은 퇴역한 뒤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매티스 장군은 지난 2013년에 퇴역해서 아직 7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새 연방의회 출범을 하루 앞둔 어제 의회 윤리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처리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 의회 윤리국은 하원 의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2008년에 창설된 독립기구인데요. 의회 윤리국의 감시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이 월요일 하원에서 이 찬성 119대 반대 74로 가결됐습니다. 이 새 법안은 2011년 이전에 하원의원 형법 위반 조사를 금지하고요. 익명의 고발을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다른 공화당 지도부는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결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안건을 추진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즉각 항의하고 나섰는데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회 윤리국이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긴 연말 연휴를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대부분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제는 여행길에 올랐던 미국인들이 대부분 복귀하면서 이 도로는 물론이고요, 공항도 아주 분주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일부 공항의 경우에는 입국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주 큰 혼란을 겪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때에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입국을 못하고 몇 시간 기다리면서 일부 공항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어젯밤에 미 세관 국경보호국의 컴퓨터가 일시 중단된 건데요. 따라서 해외 여행객들 그리고 해외영에서 돌아오는 미국인들이 입국 수속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현재는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의 대니얼 헤트레이즈 대변인이 어제 밤 9시 사이에 미국 내 여러 공항에서 세관 국경보호국의 컴퓨터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컴퓨터가 복귀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헤트레이즈 대변인은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직원들이 대체 절차를 이용해서 입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4시간 동안이나 이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지 짐작이 좀 가는군요.
네, 수천 명의 여행객들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 3시간을 기다려야 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컴퓨터가 복귀되고 나서도 정체 현상은 한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에 미국을 겨냥한 컴퓨터 해킹 의혹이 자주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혹시 이번 경우도 이 해킹 공격으로 인한 컴퓨터 오작동 문제가 아닌지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예, 세관 국경보호국 측은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컴퓨터의 작동이 중단된 동안 국가 보안 관련 정보들을 다 활용했고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보안 기준에 상응하는 입국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임을 앞둔 바락 오바마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요. 이곳 워싱턴에서 오는 20일 이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고 백악관을 떠나게 될 바락 오바마 대통령 고별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화요일인 10일 이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에서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별 연설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지지자들에게 이메일로 이 연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난 8년간의 놀라운 여정에 대해 감사를 전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민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 지난 8년간의 임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고별 연설을 통해서 지난 8년간 미국을 더 좋게 변화시킨 것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9년 이후 여러 도전들을 거치면서 더욱 강해졌고 이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미국을 이끈 신념인 함께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전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면서 고별 연설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미국 대통령의 고별 연설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부터 내려오는 오랜 전통입니다. 이 부시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고별 연설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시카고를 연설 장소로 택한 점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카고 주의회 상원의원을 출발해서 연방 상원의원에 거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에서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10일 고별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를 어떻게 평가할지 또 어떤 소회를 밝힐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그 연설에 앞서서는 이번 주에 이 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만날 계획이라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4일 민주당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참석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당 상하원 합동회의에 참석하는 건 드문 경우인데요.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중요한 업적으로 꼽아온 오바마 케어, 이 건강보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이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의원들이 새 정부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최우선 의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어디에 머무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끄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후에 워싱턴에서 몇 년 더 머무를 것이다, 이런 보도가 앞서 나왔었죠.
예, 오바마 대통령 가족은 막내딸 샤샤가 고등학교를 마치는 2019년까지는 워싱턴에 거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의 100년 만에 임기를 마친 후에도 워싱턴에 떠나지 않는 첫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아서의 노래입니다. Say You Won't Let Go, 날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줘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I met you in the dark, you lit me up, you made me feel as though I wasn't off. We danced the night away, we drank too much, I held your hair back when you were throwing up. Then you smiled over your shoulder, for a minute I was stone cold sober. I pulled you closer to my chest, and you asked me to stay over. I said I already told you, I think that you should get some rest. I knew I loved you then, but you'd never know it, 'cause I played it cool when I was scared of letting go. I knew I needed you, but I never showed it. But I wanna stay with you until we're growing old. Just say you won't let go. Just say you won't let go. I'll wake you up with some breakfast in bed, I'll bring you coffee with a kiss on your head, and I'll take the kids to school, wave them goodbye, and I'll thank my lucky stars for that night. When you looked over your shoulder, for a minute I forget that I'm older. I wanna dance with you right now. And you look as beautiful as ever, and I swear that every day you'll get better. You make me feel this way somehow. I'm so in love with you, and I hope you know, darling, your love is more than worth its weight in gold. We've come so far, my dear, look how we've grown, and I wanna stay with you until we're great old. Just say you won't let go. Just say. Ghost, 'cause you were always there for me when I needed you most. I'm gonna love you till my lungs give out. I promise till death we part, like in our vows. So I wrote this song for you. Now everybody knows that it's just you and me till we're great old. Just say you. Thank you.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 대통령의 가족을 퍼스트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오는 20일 취임식과 함께 백악관에 입성하게 될 트럼프 당선인 만큼이나 그 가족들, 미국의 새 퍼스트 패밀리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부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1946년 뉴욕 퀸스에서 태어났는데요. 독일계 이민자의 후손인 아버지 프레드는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난 뉴욕 토박이고요. 뉴욕 브루클린과 퀸스 일대에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로 큰 부를 일군 사업가였고요. 어머니 메리에는 스코틀랜드 이민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삼남 이녀의 자녀를 뒀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그 중에 넷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아버지 프레드는 1999년에 그리고 어머니 메리에는 2000년에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형제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두 명의 누나와 형,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요. 큰 누나 메리에는 전직 미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 판사고요. 손이 누나인 엘리자베스는 미국의 유명 은행인 체이스 은행의 중역, 그리고 동생 로버트는 트럼프 기업의 중역을 지냈습니다.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지만 사실 이번 대선 전까지는 대부분 조용히 자기 분야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고요. 정작 트럼프 당선인의 형제들 가운데서 미국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1981년 43살의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형 프레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형의 죽음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종종 언론에서 언급하곤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형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 이바나와 자녀들, 도널드 주니어, 이반카, 에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세 번 결혼해서 모두 5명의 자녀와 8명의 손자를 두고 있습니다. 1977년에 체코 출신의 패션 모델인 이바나 젤리치코바와 결혼해서 2남 1녀를 두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외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사람은 1992년에 이혼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트럼프 기업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모델 출신인 바네사 헤이든과 결혼해서 5 자녀를 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9월에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시리아 난민 문제를 미국의 유명한 사탕인 스키릴즈 사탕에 빗대 언급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5 자녀 가운데 언론의 조명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장녀 이반카입니다. 어릴 적부터 모델로 설 만큼 출중한 미모에 미국의 명문사립인 조지타운대를 다니다가 아버지의 모교인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재원이기도 한데요. 평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도 딸 이반카의 조언에는 귀를 기울인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트럼프 기업의 부사장으로 있는 이반카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이끄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를 대신해서 실질적인 백악관 안주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반카는 유대인 부동산 사업가인 제러드 쿠슈노와 결혼해서 2남 1녀를 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의 실세로 알려졌던 남편 쿠슈노 역시 트럼프 행정부 기용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삼남인 에릭도 현재 트럼프 기업의 부사장이고요. CBS 방송 프로듀서인 라라 유나스카와 결혼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즈와 딸 티파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1993년 말라 메이플즈와 결혼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딸 티파니가 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1999년 이혼한 후에 메이플주와 티파니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이복 언니 이반카에 비해서 언론에 덜 알려졌던 티파니도 지난해 공화당 전당대회 때 모습을 드러내서 아버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연설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졸업한 티파니는 당초 법률 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아버지처럼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인 멜라니아와 아들 베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2005년에 슬로베니아 출신 모델인 멜라니아 크나부스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70년 당시 소련의 연방국가였던 슬로베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멜라니아는 이탈리아와 파리 등지에서 모델로 활동하다가 1998년 뉴욕의 한 행사장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는 2005년에 결혼했고요.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미국 역사상 외국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퍼스트 레이디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And nobody knows that Melania is from Slovenia. So this is a big opportunity that our 2 million nation basically gets.
현재 슬로베니아 국민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 예쁜 외모와 모델 활동 등으로 또래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던 멜라니아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사이버상의 집단 따돌림 같은 사이버 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 후에도 당분간은 백악관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뉴욕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멜라니아 여사의 외아들 베런이 지금 10살,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학기 중에 베런의 학교로 옮기는 걸 원치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언제 백악관에 들어갈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어찌됐건 과거 대통령의 부인들과는 전혀 다른 퍼스트 레이디가 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과 미국의 언론들은 장녀 이반카가 멜라니아 여사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울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ite the bullet. bite the bullet입니다. Today let's talk about what bite the bullet means. bite the bullet.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ite the bullet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Hey, how are you these days? And how is everything at work?
I'm hanging in there, but as you know, our company's been trying very hard to increase sales in a down economy, and it's tough.
Oh man, your company is still suffering, huh?
Yes, and unfortunately, I was forced to bite the bullet and proceed with layoffs.
Oh, tha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to do.
Yes.
본문에서 제가 Daryl에게 Hey, how are you these days? And how is everything at work? 오랜만이야, 요즘 잘 지내? 일하는 건 괜찮고? 라고 물어보자 Daryl은 I'm hanging in there.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But as you know, Our company has been trying very hard to increase sales in a down economy, and it's tough.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경기가 안 좋지만 우리 회사는 판매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가 않아 라고 답하고 있네요. 그러자 제가 Daryl에게
Oh man, your company is still suffering, huh?
아, 이런 회사가 계속 어렵구나 라고 물어보니까 Daryl은
Yes, and unfortunately, I was forced to bite the bullet and proceed with layoffs.
어쩔 수 없이 해고를 계속해야 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Listen carefully.
Hey, how are you these days? And how is everything at work?
I'm hanging in there, but as you know, our company's been trying very hard to increase sales in a down economy, and it's tough.
Oh man, your company is still suffering, huh?
Yes, and unfortunately, I was forced to bite the bullet and proceed with layoffs.
Oh, tha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to do.
Yes.
오늘의 영어 표현은 bite the bullet이죠. When you have to bite the bullet, it means that you have to force yourself to do something unpleasant or difficult. Bite the bullet은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이나 어려운 일을 이를 악물고 하다, 힘겨운 상황을 꿋꿋하게 이겨내다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군대에 진통제가 부족할 때는 수술 중 극심한 통증을 이겨내게 하려고 의사가 환자에게 총알을 물고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술 도중에 환자가 주위를 다른 데로 돌리게 돼서 고통도 잊을 수 있고 조용해지기 때문이었죠.
Now you know what bite the bullet means and when to use it.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bite the bullet 꼭 기억해 두세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are you these days? And how is everything at work?
I'm hanging in there, but as you know, our company's been trying very hard to increase sales in a down economy, and it's tough.
Oh man, your company is still suffering, huh?
Yes, and unfortunately, I was forced to bite the bullet and proceed with layoffs.
Oh, tha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to do.
Yes.
Today's phrase, bite the bullet. Bite the bullet. 꾹 참고 하다. 이를 악물고 하다. Bite the bullet.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친구들과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바가 부른 Happy New Year. 새해는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갖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o more champagne and the fireworks are through. Here we are, me and you, feeling lost and feeling blue. It's the end of the party. And the morning seems so gray, so unlike yesterday. Now's the time for us to say Happy New Year!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3년 1월 3일 오늘, 아버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예친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제2단계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인 스타트2에 서명했습니다.
Inhalt der Verträge war der Abbau der nuklearen Sprengköpfe. Am 29. Mai 1988
이는 미국과 구소련이 제1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인 START-1을 체결한 지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년 전인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1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인 START-1보다 큰 폭의 핵무기를 감축하기 위한 제2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인 스타트2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연두교서에서 핵무기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정 체결을 러시아 내 제안했고 보리스 예친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나라는 이 협정에 따라 각각 핵무기의 3분의 1을 감축하기로 약속합니다. 양국은 특히 가장 무서운 핵무기인 지상발사 다탄두 핵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합의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소련 양국은 실제 상당량의 핵탄두를 폐기하게 됩니다. 1959년 1월 3일 오늘, 알래스카가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됩니다.
In the White House, President Eisenhower signs the proclamation that makes Alaska's entry into the Union official. Nearly 92 years.
이날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주법에 서명함으로써 알래스카는 성조기 속 49번째 별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북서쪽 끝에 있는 알래스카는 당초 러시아의 표트로 황제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황실이 재정이 부족하게 되자 1867년 미국에 이 땅을 팔게 됩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는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이 지역을 1헥타르당 약 2센트로 계산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사람들은 알래스카처럼 꽁꽁 얼어붙은 땅을 사들였다고 생각해 이를 스워드 장관의 어리석은 거래, 스워드 폴리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1880년 알래스카에 금광과 유전이 발견돼 미국에 불을 안겨주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